때론 한국의 노래가 지친 삶을 기댈 따뜻한 어깨가 돼줄 때가 있죠. 남모를 슬픔을 어루만져주고 텅 빈 마음을 보듬어줄 때 그 노래는 나만의 명곡이 됩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명곡들은 삶의 길목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새롭게 재생되고 불리면서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 음악 가운데 김광석의 노래가 있죠. 그가 떠난 지 20년, 내 노래가 힘겨운 삶의 비상구가 됐으면 한다라는 그의 바람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그의 음악에서 삶의 희망과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여전히 뜨겁고 뭉클한 김광석의 노래를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만나봅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김광석의 나의 노래로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대중가요와 철학, 얼핏 생각하면 큰 관련이 글쎄요, 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김광석의 노래를 철학자의 시선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으로 만난 김광석의 노래, 김광석의 노래로 만나는 철학, 어떤 모습일지 함께할 분들부터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정미 씨는 가수 김광석 씨가 노래하는 모습을 자주 보진 못했잖아요.
저는
알죠.
김광석 씨는 알죠. 네, 아는데. 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고.
그러게 말이에요. 네네.
요즘에 보면 그런 SNS나 이렇게 좀 많이 우리들이 같이 볼 수 있게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항상 이제 기타 치고 하모니카와 같이
맞아요.
노래하는 네. 네. 저음의 남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로만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도 네. 노래는 아는 거 있죠.
예. 네. 저 개인적으로 동물원으로 활동했었던 당시
맞아요.
거리에서라는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노래를 좀 듣고 있으면 한없이 지하 28층까지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한 곡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 김광석을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네요.
네. 저도 예. 정말 기대가 돼요.
네.
오늘 만날 책 김광석의 노래를 철학적으로 접근한 책입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올해가 노래하는 음유시인 김광석 20주기 되는 해입니다. 김광석의 노래를 통해 철학을 이야기하는 책이 있네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12가지 행복 철학. 김광석과 철학하기 함께 맛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김광석과 철학하기의 저자이신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의 김광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 교수님 음성이 가수라고 해도 선생님이
너무 좋으시네요.
예.
감미롭습니다.
네.
뭐 오늘 노래 한 자락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글쎄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하고요. 가수 김광석과 철학자 김광식 두 분 이름이 저만한 차이라서 아 무슨 인척 관계구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어떤 사이세요?
아 사실 뭐 저만한 사이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네.
학교 다닐 때 몇몇 선생님께서 뭐 저를 부를 때 늘 광석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 저 광석이 아니라 광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쳐줘도
네.
아 그냥 매번 알지.
네.
너 광석인 거 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아 그래서 저는 이 김광석을 알기 전부터 예, 저는 광석이로 살았습니다.
아, 예.
그리고 광석이랑은 제가 동갑내기 예, 친구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았죠. 80년대 네. 민주화운동을 함께 했고요. 광석이는 뭐 노래운동을 하든 노차사라고 하죠. 노래를
네네.
찾는 사람들 멤버로 그러니까 노래로서 예, 힘을 보탰고요.
네.
저는 학술운동을 하든 예,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이 멤버로 예, 철학으로 함께 했었죠.
네.
시대를 함께 한 동지이자 동갑내기 친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수 김광석 씨가 생존에 만나지는 못하신 거죠. 근데
그렇죠.
상당히 가깝게
말씀하셔서
네. 근데 내일 만나셨는지 알았어요. 네.
김광석의 아주 절친인
네.
사람을 김광석이 죽고 나서 제가 또 절친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네.
사실 죽지만 않았으면 이 친구가 죽지만 않았으면 아주 절친이 됐었죠.
그럴 수도 네, 있었겠네요.
그럼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네. 또 사실 둘이 같이 나와서 이야기할 해요.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김광석의 노래로 우리의 삶을 위로했다면 철학자 김광식 교수는 어떤 분인지 정미 씨가 준비해 오셨죠?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철학자이자 문화 철학자인 김광식 교수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거쳐서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로 계시는데요. 일상을 이야기하는 철학을 지향하며 대중의 삶에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과 철학이 만나는 행복 콘서트, 철학과 음악 사이 등의 강연과 강의를 해오셨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철학 카페를 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방송을 통해 행복 철학을 전하시기도 하시고요. 공동으로 쓰신 세상의 붕괴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행동 지식 등의 책, 그리고 사이버네틱스와 철학, 인지 문화 철학으로 되짚어본 언어폭력 등의 논문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왠지 두 시간이 행복해질 것만 같습니다. 네. 철학자로서 대중가요에 그것도 수많은 가수들 중에서 뭐 광석이라고 불리기는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김광석의 노래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신 건지 궁금하네요.
그 독일에서 유학할 때였어요. 네. 네. 후배 집에 놀러 가서 이제 노래를 들었는데 김광석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런 노래를 들은 거예요. 근데 너무 슬픈 거예요 노래가. 아까 뭐 28층 밑으로 내려가는
네, 아, 노래가.
예, 그 정말 공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들으면 들을수록 슬픔이 차분히 가라앉는 거예요. 슬픔을 슬픔으로 치유하는구나.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김광석의 노래에 담긴 슬픔을 따라서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뿌리 깊은 우리 삶의 불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불행의 뿌리를 깊이 파헤쳐보면 그 궁극의 원인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행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해온 게 바로 제가 전공하는 철학이거든요.
아. 네. 그 책의 프롤로그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김광석의 노래와 철학은 서로 비추는 거울 같다. 지금 뭐 방금 살짝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이유 같은 것은요?
그 흔히들 노래와 철학은 뭐 전혀 다른 거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아, 왜냐하면 노래는 감성이고 철학은 이성이라고 이성. 생각하죠. 하지만 다행히 이 둘을 매개 해준 중매쟁이가 있어요. 예, 네, 그게 바로 우리 삶입니다. 노래든 철학이든 모두 우리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삶을 매개로 둘은 서로를 비출 수 있는 거죠.
네.
노래든 철학이든 모두 뭐 이 삶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뭐 노래는 감성을 통해서 그리고 철학은 이성을 통해서 삶을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김광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노래란 뭐냐. 좋은 노래란 평범하고 솔직한 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라고.
네.
그래서 자신의 노래는 자기가 들려주고 싶은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위안도 받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어요. 철학이야말로 삶을 돌아보며 또 왜 사는지 삶의 의미나 가치를 묻는 그게 바로 철학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철학과 또 노래가 갖는 공통 분모가 상당히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김광석 씨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1980년대 후반 즈음에는 우리나라에 뮤직비디오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함께 뮤직비디오를 그분이 촬영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하는 거였었는데 그냥 너무나도 차분하게 뭐 이렇게 나뭇가지를 만진다던가 기타를 아하. 치신다던가 그런 걸로 뮤직비디오를 아직 초보적인 거죠. 만들었었어요. 근데 보통은 가만히 있을 때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그분은 너무나 차분하시다 보니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그런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셨군요.
그럼요. 예. 정미 씨는 뭐 특별한 기억 같은 거?
네. 일단은 김광석 씨의 노래는 김광식 교수님 나와 계시니까 계속 이름이 네네. 살짝 헷갈리긴 합니다.
저도 헷갈리죠.
예예.
얼마 전에 네.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네. 김광식 드림 해야 되는데 김광석 드림.
본인도 본인도.
아, 그럼 용서해 주시겠네요.
예, 예. 오늘은 이제 콕 집어서 예. 얘기하겠습니다. 네. 김광석 노래 중에서 20대를 함께 했었던 노래는 20대의 서문을 열게 해줬던 노래는 이등병의 편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군대도 안 가는 사람.
예, 예. 아니, 저희 동기들이 처음 군대를 가면.
맞아요, 맞아요.
노래방이나 이런 데 데리고 가서 막 울잖아요. 잘 갔다 오라고. 막 울면서 막. 이제 대학 처음 들어갔는데 첫 군대 가는 친구가 군 입대를 할 때 다 같이 끌어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제 상근 예비역으로 집 앞에서 다니는 사람.
그런데 무슨 그렇게
예, 예, 그랬던 기억이
속았구나.
나고. 예. 서른 살에 포문을 열었던 건 서른쯤에.
네.
예. 참 20대와 30대 김광석 씨랑 같이 했네요.
네,
그리고 보니까
인생을 쭉 그냥 김광석의 노래와 함께 하셨네요.
예. 일단은 그냥 좀 김광석의 목소리나 이렇게 슬픔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영화 공동경비국 JSA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송강호가 아니 근데 광석이는 왜 이렇게 일찍 죽었나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대의 어떤 뮤지션이 일찍 운명을 달리했다는 게 속상한데 김광석 씨는 왜 이렇게 빨리 세상을 저버렸을까요?
그렇죠. 33세 나이로 네, 스스로 목숨을 네. 끊었죠. 네. 1996년 1월 1이니까 벌써 20주년이 된 거죠. 올해로.
네.
뭐 그 당시에 전설적인 천의 공연도 예. 정말 마쳤고요. 또 한창 인기를 한 몸에 받던 때였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40살이 되면 네. 내가 이 노래 때려치우고 할리 데이비슨 하나 사서 세계 여행
오토바이 사서
쫙 다니겠다. 뭐 이런 이 포부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바람도 이루지 못하고 훌쩍 떠나가 버린 거죠. 네.
정말
뭐
안타깝습니다.
유서도 남기지 않고요.
그러게요.
예. 근데 어쩌면 김광석 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 늘 사는 이유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살았으니까 그 살만한 이유를 못 찾을 때는 그만 살까? 아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 공연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햄릿처럼 어쩌면 죽을 것인가? 뭐 이런 선택지가 늘 우리 앞에 있는 건데 우리 햄릿은 아니지만 근데도 우리는 외면하고 무감각하게 지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딱히 뭐 살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당연하다 여기면서 그냥 사는 거 아닌가 사는 게 뭐 사는 게 아닌 그런 삶 말이죠.
네.
그 삶에 우리와 달리 삶에 무감각할 수 없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 천재들 이런 천재들은 늘 이걸 물으니까 뭐 묻다 보면 언젠가는 한번 그래 맞아 그만두자 하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천재들은 꼭 요절하는 것 같아요.
예. 남정미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 30대를 김광석의 노래와 함께 했다고 하는데
네.
그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었다면 그 이후로도 40대, 50대 얘 또 꼭 필요한 그런 노래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맞아요, 맞아요.
이런 아쉬움이 네. 있습니다. 김광식 교수께서는 그 행복에 대한 강연 많이 하시잖아요. 김광석의 노래는 행복보다는 뭐 쓸쓸함이라든가
맞아.
애절함이라든가 슬픔의 정서가 더 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노래에서 어떻게 행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보통 뭐 그런 말씀 많이 묻습니다.
네.
행복 철학에 어울린 노래는 뭐 행복한 느낌이 드는 노래 이런 걸 갖고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행복 철학은 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철학이기보다는 불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철학입니다. 왜 행복한지는 물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왜 불행한지를 묻고 그 궁극적인 원인을 알아보려고 하죠. 그래서 기쁨을 이야기한 노래보다 슬픔이나 아픔을 이야기한 노래가 행복 철학에 어울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번 철학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를 떠올리면 뭐 기쁨에 넘쳐서 아주 그런 모습보다는 고뇌에 가득 찬 그런
맞아,
모습이 철학자하면 어울리잖아요.
예,
그런 까닭도 거기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김광석의 노래에서 우리가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까닭이 다른 게 아니라 그의 노래가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그런 그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토요 이문학 콘서트 가수 김광석의 노래를 통해서 철학을 만나는 시간으로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한 곡에 대한 철학 이야기는 잠시 퀴즈를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남정미 씨 퀴즈
네.
주세요.
올해는 이 가수가 세상을 떠난 지 2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이 가수는 1984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 1집에 참여하면서 정식으로 가요계와 인연을 맺었고요. 88년 그룹 동물원을 결성해 활동하다 솔로로 데뷔했습니다. 거리에서 사랑했지만 서른 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등을 부르며 뛰어난 싱어송라이터로 주목을 받았고요. 라이브 공연 1000회의 기록을 수립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1996년 1월 33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영원한 가객, 노래하는 시인으로 불리는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1번 김광석, 2번 김광식.
네, 일부 퀴즈 참여는.
아, 너무 잔인하네요, 퀴즈가.
아니,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잘 생각해. 예. 가수를 찾는 겁니다. 일부 퀴즈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지금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김광식 교수님의 사인이 담긴 김광석과 철학하기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베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김광석의 거리에서 함께 듣겠습니다. 김광석의 노래 거리에서였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김광석과 김광식이 만났습니다. 김광석과 철학하기 김광식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드린 퀴즈 한번 다시 주시죠.
올해는 이 가수가 세상을 떠난 지 2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1984년 가요계와 인연을 맺었고요. 1988년 그룹 동물원을 결성해 활동하다 솔로로 데뷔했죠. 거리에서 사랑했지만 서른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등을 부르며 사랑받았지만 1996년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영원한 가객, 노래하는 시인으로 불리는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1번 김광석, 2번 김광식.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참여해 주십시오.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소중한 의견도 부탁드릴게요.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김영사에서 나온 김광석과 철학하기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내드린 곡은 김광석의 거리에서였습니다. 예. 아, 또 들어도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예. 좋아요.
첫 곡부터 너무 좀 쓸쓸한 곡을 고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강의 첫 시간에 이 곡을 들려주신다고요?
아, 예. 왜냐하면 뭐 사랑의 열병이나 삶의 고민 때문에 뭐 거리를 방황하는 그런 청춘들이 많죠.
네.
아, 그래서 이 노래를 들려줘서 나는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 노래를 들으면 슬픔이 느껴지잖아요. 아, 그것도 슬픔을 넘어서 뭐 아픔이 느껴지죠. 아, 그러면 어느덧 자신의 아픔과 슬픔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묻게 되죠. 난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혹은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은가? 묻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들려주는 거죠.
원래 그 작가들도 자신의 글을 쓰다 보면 왜 이 사람이 최근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가 좀 보이잖아요.
네.
김광석 씨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김광석의 목소리도 굉장히 애절하고 구슬퍼요. 그 당시에 김광석 씨에게 무슨 신변의 일이 있었을까요? 조금 행복한 것 같지 않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렇죠. 네.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행복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한참 인기가 치솟았던 1993년에 김광석이 돌연 활동을 멈춘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공연장이 아닌 거리에서 뭐 종종 만취된 모습도 보이고
네.
심지어 뭐 클럽에서 바닥에 누워서 악을 쓰고 울부짖고 뭐 이런 일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슬픔과 아픔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 슬픔과 아픔이 그의 노래로 치유를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만큼 아픈 지점에 가봤어 하고 이제 위로해 주는 듯한 그의 노래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항상 뭐 즐거웠다면 노래가 네. 그렇게 정말 애절하게 그 슬픔을 노래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럴 겁니다. 예. 이 노래에서 행복의 키워드가 바로 꿈결입니다. 노래 가사에 보면은요. 거리에 가로등불이 하나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땐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라는 구절이 나오죠. 바로 여기에서 나온 꿈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철학은 어떤 건가요?
자, 이 노래에서 이 꿈결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노래에 들어있는 행복의 열쇠죠.
아, 꿈이라고 하면 바로 그 사람 아닌가요? 프로이드. 그거밖에 몰라요. 짧은 지식으로 예, 예, 얘기해 주시죠. 교수님.
예, 어쨌든 꿈결이라고 하면 꿈이기도 하고 꿈이 아니기도 한 넘나듦의 상태죠. 노래 속에는 뭐 노을이 지는 거나 그리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꿈결 같은 거죠. 노을을 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도 아니고 그렇고 또 낮이 이기도 하고 그죠?
네. 네. 그런
맞아. 좀 감성이 조금 속 몽글몽글 올라올 때.
그렇죠. 그 그리움이란 것도 그래요. 아하. 그리움이란 것도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리워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전혀 없으면 그리워할 이유가 없죠.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리워하죠. 그래서 있고 없고를 넘나드는 그런 상태들이죠.
네. 네.
그래서 꿈결처럼 산다는 것은 이것과 이것 아닌 것, 이런 그 독단적 이분법에 얽매이지 않고 네. 이 둘 사이를 넘나들면서 사는 걸 꿈결처럼 산다라고 하죠.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노래에 들어있는 이 행복의 비법이죠. 그래서 꿈결이 철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꿈결이라는 게 덧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어느새 사라지는 뭐 덧없는 시간 우리가 꿈결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을이 질 때를 한번 보세요. 노을이 질 때 하루가 정말 덧없이 사라진 게 느껴지죠. 예, 꿈결처럼 산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 변하거나 사라지는 덧없는 것임을 깨닫고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 그러므로 꿈결처럼 산다는 것은 결국 이 넘나듦과 덧없음의 이치를 깨닫고 독단과 집착을 버리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김광석의 노래 거리에서 찾을 수 있는 꿈결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철학을 잘 보여주는 분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데 어떤 점 때문인가요?
그 꿈결처럼 산다는 것은 극단에 대한 독단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사는 거죠.
네.
그 어떤 극단도 지나치거나 모자란 덧없는 것임을 깨닫고 극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지나침과 모자람 사이를 넘나드는 경계의 줄타기를 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용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철학이죠. 여기서 만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욕망이 있는 걸 우리는 탐욕이라 하죠.
네.
욕망이 없는 방식으로 사는 걸 우리는 금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절제의 방식으로 사는 거. 이 절제란 게 뭡니까? 욕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꼭 할 수 없고 또 욕망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꿈결 같은 그런 상태죠.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철학이죠. 여기서 꿈결의 철학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철학이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김광석의 노래와 철학자가 만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책을 보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행복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또 행복은 명사가 아니라 부사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행복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행복이란 얻거나 이룰 수 있는 사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이것만 얻으면 행복해지고 뭐 이걸 잃으면 불행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들 뭐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 사랑 따위를 얻으면 그게 행복일 거라고 생각하죠.
네.
하지만 그건 사이비 행복이란 겁니다. 진짜 행복이라면 그것만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그게 있어도 또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행복이 이것 또는 저것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얻거나 이룰 수 있는 사물과 같은 명사가 아닌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뭘까요? 잘 사는 겁니다. 행복은 우리가 삶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거죠. 그래서 뭐 결혼을 하거나 어디론가 이렇게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우린 뭐라 그럽니까?
잘 살아라.
그렇죠. 잘 살아라 하잖아요. 예, 네, 이게 행복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같은 거죠. 우리는 그 철학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건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예. 네. 보십시오. 피리를 부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피리를 잘 부는 거죠.
그렇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노래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뭐여야 됩니까? 삶을 잘 사는 게. 그게 그걸 원해야 당연한 거죠. 예, 행복이란 삶을 잘 사는 방식. 요 잘. 예, 이 훌륭한 생활 방식. 곧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걷는 거 보세요. 멋지게 걸으면 그 멋지게 걷는 방식, 그 스타일. 그건 사물이 아니잖아요. 예. 그 방식은 연습을 통해서 몸에 배게 할 수 있지 뭐 물건을 얻듯이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아, 잘 사는 방식, 행복하게 사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부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방식을 익혀야 한다. 그래야 행복이 살 수 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이야기죠.
네. 김광석의 노래 거리에서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행복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광석의 노래로 만나는 행복에 대한 또 다른 시선. 에피쿠로스 학파와 데카르트, 김광식 교수의 첫 번째 강연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광석은 나무라는 노래에서 한결같은 빛 속에 서서 젖는 나무를 보며 눈부신 햇빛과 개인 하늘을 잊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또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라는 노래에서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밤을 지새우며 새벽녘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썼다 지운다 이렇게 노래하죠. 두 노래 모두 자연스레 드는 감정을 애써 누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것이 어떤 감정이든 우린 그 감정을 애써서 눌러본 경험이 아마 다들 있을 겁니다. 보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마음, 이거 꾹꾹 눌러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이 마음을 눌러본 경험이 있나요? 네.
많이 있었지요.
요즘에 말할 수 없는
야식도 많이 누릅니다.
아 그래? 아,
이 시간에 먹지 못하는 야식들 그렇죠.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네. 네네.
예, 연애를 금지하는 고등학교가 있다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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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게임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게임도 못하게 하고.
10시 넘어선 PC방에서 빨리 나가라고.
정말 너무합니다. 예, 이런 것, 이 모든 것이 모두 즐거움, 곧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과 관련된 거죠. 그렇다면 이 쾌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예.
쾌락의 철학자 하면 에피쿠로스죠.
네.
예, 그 에피쿠로스와 이성의 철학자 하면 데카르트인데 이 두 분을 초대해 보죠 여기에.
좋습니다.
예, 철학에 대해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죠 두 사람이. 에피쿠로스는 쾌락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고요. 데카르트는 고삐 풀린 쾌락이야말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쾌락의 철학은 쾌락은 선임으로 누려야 한다라고 하죠. 이성의 철학은 쾌락은 악이다 그러니까 눌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쾌락의 철학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위장과 성기라고 하고요. 이성의 철학은 반대로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위장과 성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하는 걸까요? 행복한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쾌락의 철학은 즐거운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이성의 철학은 이성적인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예, 둘 다 인간이 본성에 걸맞은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보는 점에서는 같죠. 예, 하지만 무엇이 인간의 본성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거죠. 쾌락의 철학은 인간의 본성을 쾌락을 원하고 또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성의 철학은 그러한 욕망이나 감정은 동물의 본성이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을 인간답게 사람답게 만드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데 그게 바로 이성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예, 욕망이나 감정은 이성적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니까 이성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 그런 것들을 꾹꾹 눌러서 제어하는 게 바로 이성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성의 철학의 이런 생각에는 이성에 따르는 삶만 좋은 삶이고 좋은 삶은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이 이미 깔려 있는 거죠.
네. 네.
욕망이나 감정에 따른 삶은 나쁜 삶이고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행복한 삶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좋은 삶이에요. 좋은 삶이어야 행복한 삶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쾌락의 철학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삶은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행복한 삶으로 인정받기 위한 뭐 또 다른 별도의 조건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좋은 삶이 따로 있고 뭐 그 좋은 삶만이 행복한 삶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행복한 삶이 곧 좋은 삶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즐거운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서로 다른 겁니다. 쾌락. 아, 쾌락의 철학은 즐거움을 행복한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죠. 아, 근데 이성의 철학은 즐거움을 행복한 삶의 부수적인 요소 혹은 부산물로 봅니다. 심지어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꼭꼭 눌러야 된다는 이런 그 금욕주의로 나타나죠.
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쾌락의 역설 때문입니다. 쾌락은 추구하면 할수록 결국엔 불쾌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바로 쾌락의 역설인데요. 왜 그럴까요? 보통 쾌락은 순간적이죠. 지속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쾌락이 사라지면 또 다른 쾌락을 또 욕망합니다. 하지만 쾌락을 누리는 시간보다 쾌락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더 긴 거죠. 쾌락을 얻기 위해서 욕망하는 시간은 쾌락이 만족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족스럽고 불쾌한 시간이에요. 평생 뭐 쾌락을 추구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 쾌락을 누린 만족스러운 시간은 파란색을 칠하고 쾌락을 얻기 위해서 욕망한 뭐 그 불만족스러운 시간은 빨간색을 칠한다고 해봅시다. 아, 그렇다면 아마 띄엄띄엄 가느다란 파란색 줄이 있고 그 사이는 온통 빨간색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에, 마치 쾌락을 추구한 게 아니라 불만족스러운 불쾌한 삶을 추구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쾌락을 욕망하는 시간은 늘 불만족스럽고 불쾌하고 불안하죠. 아, 이것만 얻으면 영원히 뭐 만족스럽고 즐거우며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행복을 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그 무엇이 쾌락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네. 쾌락은 그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성의 철학은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쾌락을 억누르거나 심지어는 제약으로 여기는 그런 금욕주의에 이르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뭐 이것만 얻으면 그것으로 영원히 만족스럽고 즐거우며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확실한 그 무엇이 무엇일까? 데카르트는 그게 바로 이성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성이야말로 쾌락을 통제해서 쾌락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한 거죠. 에피쿠로스는 다릅니다. 쾌락의 철학자니까 쾌락을 억누르거나 제약으로 여길 수가 없죠. 그래서 쾌락의 역사를 해결하는 다른 전략을 사용하죠. 동적 쾌락과 정적 쾌락을 구분하는 거예요. 동적 쾌락이라는 것은 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쾌락이고요. 정적 쾌락이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쾌락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 즐겁죠. 예, 요건 동적 쾌락이죠. 그런데 마치 김강생의 나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 평안한 즐거움을 또 누릴 수가 있어요. 요게 정적 쾌락이죠. 뭐 명상의 즐거움 같은 거 이런 거죠.
정적.
예, 쾌락이 역설에 빠지는 것은 바로 동적 쾌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적 쾌락은 쾌락의 역설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동적 쾌락은 순간이지만 정적 쾌락은 오래 지속되잖아요.
네.
그리고 동적 쾌락은 그걸 얻으려고 애써 욕망해야 되지만 정적 쾌락은 그걸 얻으려고 애써 욕망할 필요가 없죠. 정적 쾌락의 전략으로 산 사람은 그것을 얻으려고 애써 욕망하지 않았으니까 불만족스럽고 불쾌하고 불안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늘 만족스럽고 즐겁고 편안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앞에서 우리 얘기했던 우리 문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연애나 게임 그런 거 막 하고 싶은데 억눌러야 된다 그랬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한다는 마음으로 이성으로 욕망을 제어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억눌린 욕망이 스트레스가 돼서 또 다른 마음의 병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써 욕망하지 않는 마치 나무처럼 사는 정적 쾌락의 전략은 어떨까 싶어요. 욕망하듯 욕망하지 않는 듯 욕망하는 것 같이 즐기는 듯 즐기지 않는 듯 즐기는 것 같이 마치 썸 타는 듯이 즐기는 거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해타는 스님 보십시오. 마시는 살과 즐기잖아요. 그런데 애써 욕망하지 않죠. 마치 욕망하는 듯 즐기는 듯 즐기지 않는 듯 사과를 맛있게 즐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없을 때 보십시오. 해타는 스님은 아쉽지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해탈한 것처럼 애써 연애나 게임에 집착하지 않고 즐기는 듯 즐기지 않는 듯 즐기는 것 같이 즐긴다면 시련을 겪어서 연애를 할 수 없게 돼도 또 눈앞에 시험 때문에 게임을 하지 못하게 돼도 아쉽지만 괴로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애써 억누르거나 제약으로 여길 필요가 없어지죠. 연애를 하거나 게임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마냥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운 건 즐거운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죠. 자, 어떤 거든 애써 집착하지 말고 즐기는 듯 즐기지 않는 듯 즐기는 것 같이 삶을 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알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종가를 시켜서 먹었지 먹은 듯 안 먹은 듯 먹지 말아야 하는
아무튼 학생들은 그 교수님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 책 중에 쾌락은 언제 또 다른 멋진 매력에 밀려 쓰러질지 모르는 늘 불안한 가녀린 하이힐 뿐이다 라는 문장이 좀 떠오르고요.
네. 저희 아들이 저 책을 읽어보고 네.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거기.
아, 그래요? 아. 저도 바로 이건데? 그렇게 되겠었거든요. 아, 정말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 교수님, 이번에 만나볼 곡은 슬픈 노래예요. 가사를 잠깐 정미 씨가 낭독을 해 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낭독으로 들어보시면은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들어볼게요.
슬픈 노래. 이룰 수 없는 이와 사랑에 빠졌을 때, 너무나 사랑하여 이별을 예감할 때, 아픔을 감추려고 허탈히 미소 질 때, 슬픈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밤늦은 여행길에 낯선 길 지나갈 때, 사랑은 떠났지만 추억이 살아날 때, 길가의 안개꽃이 너처럼 미소 질 때, 슬픈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네, 사실 뭐 슬프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그냥 덮어두거나 외면하기 쉽잖아요, 교수님. 네. 그런데 슬플 때 아픔을 감추려고 허탈히 미소 지을 때 슬픈 노래를 불러요. 네, 슬픈 노래를 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자고 하네요.
슬픔으로 슬픔을 네. 치유하는 거죠. 네. 그야말로.
아까 전에 네. 이제 읽어드리면서 마지막 줄을 안 읽었는데 제가 이 부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어린아이에게서 어른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메마를 때 노인의 주름 속에 인생을 바라볼 때 슬픈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를.
네.
어린애가 되게 애 같지 않고 어른스러움 좀 슬퍼지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슬퍼져. 네, 네. 아, 예를 들어 요즘 TV 방송 프로그램
너무 어른스러운 애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누가 돌아왔다.
맞아 맞아.
아, 너무 슬퍼요. 저는 다른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교수님 네. 눈물
너무 슬퍼요.
그러면 이제 또 찾겠죠. 김광석 LP를 찾으면서 너는 어떤 노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니 이러면서.
근데 극단적으로 슬프면은 네. 너무나 슬퍼서 눈물이 메마를 때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로 슬플 때 슬픈 노래를 부르자고 하는데 이 노래와 관련된 철학자는 누굽니까?
니체입니다.
니체. 아. 니체 우리가 아는 그 신은 죽었다 말한 네, 그 니체인가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니체가 어떻게 이 노래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니체는 이 김광석의 슬픈 노래 보면 네. 이 지금 마지막에 네. 정우 씨가 얘기를 했던 그 읽었던 어린 아이에게서 어른의 모습을 볼 때 슬픈 노래를 부른다라고 네. 노래하죠.
예.
예. 근데 왜 슬플까요?
네.
왜냐하면 니체에 따르면 어린아이야말로 사회적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선 자유로운 초인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예.
초인이란 독일말로 위버멘시라고 하는데 네. 곧 넘어서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오. 우리 그 마시멜로 실험 아시죠?
네.
예. 그 돌아왔다 프로그램에서 하더라고요. 아이들
네.
상대로.
네.
근데 이거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어른들은 잘 참는 아이가 성공하더라는 실험 결과에 의존해서 아이들에게 참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사회적 예, 질서, 규범을 가르치는 거죠. 예. 미래의 보상이란 미끼로 아이들에게 예, 자신들이 당장 원하는 것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구속에 길들이는 거예요. 어쩌면 어른들이 철없는 욕심과 폭력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네.
사회적 구속을 넘어서서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에 충실한 게 어린이죠. 그리고 그게 초인 같은 거고 예, 그렇게 자유롭게 살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니체가 말합니다.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빌어서 니체는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해야 한다를 넘어서 나는 원한다라고 선언하라. 나아가서 지금의 나마저도 넘어서라. 나를 끊임없이 넘어서서 새롭게 창조하는 삶. 아, 이게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런 삶인데 네. 그렇게 살아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책 앞에 보면 또 김광석이 구성한 그룹 동물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뭐 우리 인간은 모두 동물원에서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때 네. 김광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왜 그룹 이름을 그렇게 동물원에 지었느냐 하니까 네. 네. 아 어느 철학자 그랬죠. 니체입니다. 예, 우리는 동물과 초인으로 가는 중간의 존재다라고. 아,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창살의 동물원에 갇혀서 창살밖에 자유로운 세상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동물원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이 딱 나와요.
네, 네. 네.
김광석이 뭐 평소에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건 잘 알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읽고 자기 삶에 이렇게 잘 적용할 줄 아는 걸 보면 아, 우리가 아, 그를 노래하는 철학자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물어봤대요. 설문조사를 네. 했는데 가장 읽고 싶은 책이 뭐냐 하니까 1위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요. 그런데 그러면서 다들 서가에 꽂아놓고 아, 몇 편지 읽고 끝까지 못 읽은 책은 또 1위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아,
네, 김광석은 네. 읽은 거죠.
네, 동물원이 네,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네, 네. 따온 거였었군요. 그 니체의 이초인 사상으로 슬픈 노래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어린 아이를 니체는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초인의
네.
예,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니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사람의 유형은
네.
하나는 낙타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네. 사자처럼 살고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낙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규범이나 의무 뭐 이런 그 사회적 구속을 등에 다 지고 낙타처럼 순종하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네.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군요.
낙타. 네, 그리고 이 사자같이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 구속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마음껏 자유롭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물학적 구속 즉 본능에 철저히 얽매였죠. 예, 네, 그래서 예, 자신이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유 의지가 아니라 본능이 명령하는 데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뭐 참을 줄 몰라요. 예, 본능이 그렇게 명령하니까요. 그런데 어린이 같이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구속에도 얽매이지 않고 애들이 갓 태어난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른보다 너 먼저 먹으면 안 돼. 어른이 와서 먼저 먹으면 먹어.
네네.
이런 거 알 게 뭐 있습니까?
맞아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잖아요. 네, 그래서 사자랑 비슷해요.
네. 네,
하지만 또 사자랑 다른 게 뭐냐면 애들은 배가 고파도 사자같이 사는 사람 배고프면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당장 먹어야 되는데 네, 이 어린애는 배가 고파도 놀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놀아라 부모랑 갈등이 있는 게 바로 어린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정말 어떤 구속에도 사회적 구속이든 생물학적 구속이든 어떤 구속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정말 삶을 놀이처럼 창조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죠. 네, 이렇게 살아야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싶어요. 마음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으려면 행복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처럼 살면.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군요.
왜 슬프냐 하면 우리가 그 행복한 삶의 방식 네. 이걸 잊어버리고 어른이 되면서 어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철이 든다는 것은
예.
사회적 규범들을 몸에 맨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 길들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니체는.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약이 많고 또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맞아요,
것이 아닐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네네. 네. 교수님은 쾌락의 철학자인 에피크로스나 아니면 이성의 철학자인 데카르트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조금.
아, 전 뭐 에피크로스입니다. 당연히. 네.
왜 그런가요?
이 데카르트 이야기도 좋지만
네.
데카르트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성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도덕 규범이 사실은 이성이거든요. 이성의 한 모습인데 신도 마찬가지고 신의 그 십계명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 이성의 명령인데요. 신의 이름으로 그런 것이 우리를 괜히 채찍스럽게 하고 즐겁게 사는데도 이 즐거운 게 불편한 거. 우리 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뭘 게임을 한다 하면 게임 즐겁잖아요. 그런데 괜히 죄책감 때문에 예 정말 불편하고 그렇게 살게 하지 않나.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신 철학 박사님이시고 그래서 저는 데카르트입니다. 이렇게 나오시죠.
철학은 이성이니까 보통.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대중가요를 통해서 철학을 만나는 책입니다. 김광석과 철학하기. 1부에서는 행복 그리고 자유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2부에서는 사랑에 대한 김광석의 노래 그리고 철학 이야기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인사드리기 전에 퀴즈 정답을 정미 씨가 알려주세요.
네. 올해로 세상을 떠난 지 20주기가 된 영원한 가객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수 김광석이었습니다.
1부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김광석의 슬픈 노래 듣고 2부에서 김광석과 철학하기 김광식 교수님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